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이 현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 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리켰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도 들었다. 별로 분위기가 바울에게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그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보면 이미 이분들이 서원을 했던 사람 네 사람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약속한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결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머리를 깎고 어떤 경우에는 씻고 뭐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라. 이것도 이제 율법적인 규정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게 바울이 율법 안 지킨다고 했었는데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보고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일정 부분은 부식시켜주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가르쳤습니다. 할례 행하지 마라. 그리고 또 율법 지켜서 구원 받는 거 아니다. 다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지 일상의 삶에서 율법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의 요구는 율법이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율법은 당연히 다 지키는 것이고 또 이 율법 안에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율법에서 담고 있는 요구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키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일상생활에서 율법, 도덕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기느냐 아니냐, 제사 드리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또 25절에 보면 이 권면을 했던 야고보나 당시 장로들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다.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었죠.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할례 받고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다만 각 지역마다 회당들이 있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율법들의 중요한 몇 가지 항목들 그걸 막 일부러 깨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 권면을 하는 당시 장로들이나 야고보가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안다. 또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목 때문에 그들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 수준이 낮건 아니면 뭐 여지껏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건 여하튼 율법에 대해서 열성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배려해주고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바울에게 당신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바울은 어떻게 받았는가? 26절에 보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생각이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도 그대로 행동을 해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여기서 나왔던 권면대로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온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잘했다 못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평가가 없어요. 그 평가는 누가 하냐면 듣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걸 좋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나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평가를 하고 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평가를 조금 해석을 좀 하려고 해요. 우선 이 권면을 했던 예루살렘 이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야고보나 아니면 장로들이 권면을 했잖아요. 과연 이 권면이 타당한 권면인가? 이 권면은 불법적인 권면은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권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합당한 그런 모습의 권면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율법주의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왜 자꾸 율법에 열심을 내느냐? 그거 말고 우리는 다른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된다. 복음에 열심을 내야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 서로 섬기는 일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은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 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분위기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권면을 했던 분들은 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던 권면은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훌륭한 권면을 했던 것은 아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냥 이때 성도들을 이참에 좀 더 잘 가르치고 우리가 헛된 데 열심히 내지 말고 고난당해도 복음 증거하는 데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였던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했을까?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타당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목적이 있어 왔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일단은 율법 지킨다는 모습을 네가 좀 보여줘라.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내가 그럼 그거는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달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결단이 약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따라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어차피 고난당하러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할 때 이 권면을 받아들일 때에 야, 이렇게 하면 조금 고난을 좀 덜 받으려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고난을 조금 늦게 받으려나? 이런 기대를 갖고 이거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결단을 하고 왔으니까 뭐 내가 죽는 거, 고난당하는 거, 손해를 보는 거 내가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쪽 교회까지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권면할 때에 내가 일정 부분은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들의 권면이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따라가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야고보와 논쟁을 하거나 이거 옳지 않은데 왜 이런 권면을 하느냐, 성도들 더 똑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또 야고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방법들을 또 취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일단은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결국 일정 부분 보면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 저런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했던 사람, 이걸 따라가려 했던 사람 둘 다 다 흔쾌하게 100% 완벽하게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권면을 하거나 이걸 따라가게 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보는 다른 각도를 하나 또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하자기에서 결례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율법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은 사도 바울 잡혀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금 늦게 잡혀가거나 고난을 피해가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럼 잡혀가게 되는데 잡혀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 안 지켰다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왜 이방인 데리고 들어왔냐 어쩌냐 하면서 율법 안 지켰다고 사람들이 끌고 가고 결국에는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좀 제일 지난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해도 율법 안 지킨다고 끌려가고 저렇게 해도 율법 안 지킨다고 끌려가요. 결국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만약 이런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냥 처음부터 나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그렇게 될 거거든요. 율법 지키는 모습을 내가 성심성의껏 다 보여주었는데도 결국 율법 안 지킨다고 끌려가서 투옥당하고 결국 재판받을 거니까. 근데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지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결과를 잘 모르니까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더 상세하게 혹은 더 많이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이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이다. 이러면 이건 좋으니까 칭찬받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야구보한테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바울한테도 지금 따라가기로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르게 할 걸 이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야고보가 바울에게 너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자꾸 튀니 뭐 이렇게 안아줘. 또 바울도 야고보에게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사실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게 100%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개를 숙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안 들어도 조금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게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과연 그럴 만한 문제인가.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100%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눈꽃만큼이라도 복음에 저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서는 나는 절대로 마음에 안 든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과연 그럴 만한 문제인가를 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권면했는데 그게 조금 내가 꾸는 신앙의 기준에 의하면 성이 안 차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좀 더 친절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요즘 우리가 이제 당하고 있는 일이니까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각양각색이어서 어떤 교회는 이런 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시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흩어져서 그냥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이거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무조건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마음에 원하기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마음에 원하기는 조금 성도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쓰고 조금 또 좀 욕을 듣거나 혹은 손해를 봐야 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 어떤 것이 맞다 이것을 아는 거라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누군가 행동할 때 그것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그거에 똑바로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권면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내가 알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상대방을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잠시 좀 따라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모습들을 좀 잘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때는 100% 완벽하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것보다 어떤 때는 서로 서로가 좀 부족해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권면들을 좀 받아주고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한 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너무 비아냥하거나 너무 정죄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서로를 잘 격려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도 좀 겸손하게 받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도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고난받는 자리에 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참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또 자꾸만 드러내려 하거나 그런 모습 갖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 상대방을 참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권위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며 날마다 더욱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